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주일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년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새로운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고대하며 첫째 주일에 임합니다. 우리 2021년 1년 내내 묵상하기 원하는 말씀 오늘 주셨사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의지를 들여서 이 말씀을 뇌리에 새기게 하시고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1년 내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더욱더 온전히 이해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메시지가 메시지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약 110세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리더들을 세겜에 불러서 치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 예식의 일부입니다. 언약 갱신 예식의 일부입니다. 이 언약 갱신 예식이 24장 1절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1절서부터 13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 14절서부터 27절에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책임이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14절 15절은 이 언약 갱신 예식의 후반부 이스라엘의 책임에 관한 말씀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책임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서부터 13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회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너를 축복하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 다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수장시키시고 구원하신 것을 회고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도 않았던 요단강 동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고 발람의 저주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어떻게 취하게 하셨는지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그 모든 성읍들과 집들을 차지하고 살고 있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과실들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노예로 살던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너희 부모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언약의 두 당사자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셨는지 상기시켜준 여호와는 이제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이런 하나님에게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을 그들의 언약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으므로 이 전대미문의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상천국의 복된 삶을 지금 누리고 있으므로 이제는 너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여기 경외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다 fear the Lord라고 번역합니다. 성경에서 fear the Lord 하면 그저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외와 헌신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dedication이 되어 있고 commitment를 내포합니다. 섬기다라는 표현 우리가 수천만 번 봤습니다. 원어 표현은 영어로 옮길 때 serve, 섬기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worship, 예배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도 언약에서 너희 몫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이행하라. 여호와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섬기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고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줍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내다 버리라. 먼저 너희의 먼 조상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리고 그 자손들이 유브라데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을 내다 버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온 조카 롯과 수많은 종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 버리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이 남편 야곱과 함께 하란에서 도망 나왔을 때 친정 아버지 집에서 훔쳐 가지고 온 드라빔과 같은 가정용 우상들, 그 이후로 대대로 물려받아 섬기던 우상들 이거 다 내다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었다고 하지만은 그때 없애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수많은 우상들, 그래서 대대로 자자손손으로 섬기던 그 우상들 다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내다 버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너희의 가까운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수염소 신을 포함한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많은 신들 다 치우라고. 너희 집에 안방서부터 있는 것부터 치우고 마당에 있는 것들 치우고 마을에 있는 것들 다 내다 버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14절에서 유브라데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신들, 또 애굽의 신들을 언급했는데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섬기기 시작한 세 번째 그룹의 신들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 하면은 협의로 쓰이면은 아모리 족속만을 가리키지만은 광의로 쓰이면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600년 전 아브라함 때의 먼 선조들 또 40여 년 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에 가까운 선조들뿐만 아니라 현재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출애굽 2세대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우상 숭배를 근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한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로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고 가증한 우상들도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시켰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래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왜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시켰다고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가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여호수아는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에서는 열조들이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고 촉구했는데 이제 15절에서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 너희가 섬기는 잡신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하고 촉구합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일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만민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건 너희 모든 무리가 다른 신을 택한다고 해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나와 내 집은, 이거 영어 성경을 보시면 타픽 마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데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하겠다.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다수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안 그러겠다. 이 도전을 받자 백성들이 맞장구칩니다. 24장 16절서부터 18절 보시면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리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다고 하는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둘을 언급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존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지옥과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40년간 광야의 길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댑니다. 여호와께서 또 우리 앞에서 모든 민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애굽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과 성읍과 집과 밭과 과수원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땅을 기업으로 자자 대대 손손으로 물려줄 수 있는 재산으로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하나님을 놓아두고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나이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자신들의 결단을 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도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겠다고 합니다. 왜? 여호와는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잡신들과는 달리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당신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칭찬하기는 커녕 찬물을 끼얹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입술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문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라.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합니다. NIV 성경은 의역해서 너희의 반역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과 질투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깊이 씹고 또 곱씹어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성도들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부흥회 참석해서 종종 자신의 삶을 주님께 재헌신합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마음에 강한 확신이 없이 다닙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면 아멘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는 공허하게 울릴 뿐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끗하면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삶을 사는가? 의미 없는 삶을 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을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주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은 그건 어떤 약속인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100% 기적적인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되새긴 말씀입니다. 자신이 애굽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가? 논리적인 귀결로서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논리적인 귀결. 그러므로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과 약속한 나의 몫을 신실하게 하겠나이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유일무이한 예배받아 마땅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만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시고 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1장서부터 11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자비를 기술한 후에 12장 1, 2절에서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가 직접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의 유일한 합리적인 반응은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의 은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평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피곤하고 지치고 의미 없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분적이나마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나은 주님 안에서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육신의 가족과 매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잘 압니다. 그리고 죽은 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확실한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진정 받았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람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섬기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가? 논리적인 귀결로서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가? 배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14절에서 너희는 먼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도 다 버리고 근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묘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원치 않으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도 섬기고 신 같지 않은 것들도 늘 같이 섬겨왔는데 이제는 그런 옵션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신도 같이 섬기려면 신 같지 않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섬기라고 합니다. 말도 못하고 사람들이 메고 옮겨 다녀야 하는 우상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나는 신 같지 않은 것들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 끝에서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은 동시에 다른 신들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주일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지 모르지만 나머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에는 다양한 세상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명예, 권세, 부, 즐거움, 건강, 자식 등등의 신들을 섬깁니다. 이거는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면 누구나 엎드러져야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 실제로 그렇게 살거든요. 모든 일 할 때 주님 믿는 것이 뒤로 쫙쫙 밀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이것 때문에 구역회 못 나가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회의 한 다리, 세상의 한 다리 걸치고 사는 옵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가? 그저 섬기는 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많은 달란트 정력을 들여서 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셋째,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가? 신중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신중한 헌신. 여호수아가 15절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들으면 크게 감동하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에 틀림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미쁘게 여기셔서 형제님과 자매님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수아는 왜 우리 하겠다 그러는데 너희는 할 수 없다 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습니까? 하나님은 왜 자신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들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는 죄된 본성, 수십 년에 걸쳐서 골이 깊게 배 있는 악한 습성들, 이것들을 극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잡신들과는 달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 이외의 신은 일체 용납하지 못하시는, 누구도 어떤 것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을 일체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총정리 요약하는 십계명, 그 십계명에서 첫 단추인 제1계명과 2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일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 모든 민족들이 다신을 섬겼기에 그런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신을 섬겼기에 하나님은 이 일계명의 의미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제2계명을 주셔서 1계명의 의미를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는 나보다 다른 신을 더 사랑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자는 그 죄를 내가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안 섬기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나를 섬긴다 그래 놓고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죄를 갚는데 그대에서 그치지 않고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19절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쉽게 값싸게 생각 없이 헌신의 약속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를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자신을 따라오자 돌이켜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자신의 군대로 적군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지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제발 상식적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대가를 계산해 보라. 사람들이 여행 가기 전에는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쓰고 돈이 얼마 들어갈지 계산을 해봅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계산을 일체 하지 않고 덜렁덜렁 따라 나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쫓으리이다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너 그 소리 하기 전에 나를 따르는 대가를 제발 계산해봐라는 말씀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하는 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헌신을 약속하는 자들 칭찬하고 환영하고 격려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찬물을 끼얹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문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도 주님을 섬길 일이 없는데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신을 섬기면서 주님도 섬기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곳까지 따라가는 절대적인 헌신인데 그럴 의도가 없으면서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값싼 은혜, 값싼 구원, 값싼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꾸역꾸역 운동장처럼 됩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절대 쉽게 헌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든지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크리스천은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신중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인간과 약속을 맺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심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인들처럼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늘 보는 겁니다. 연초가 되면 성가대 찬양팀 유년주일학교를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많은 교회들 사람들 앞에서 임명장 수여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오만 가지 이유를 대며 일방적으로 그만둡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지만 헌신짝처럼 내던집니다. 늘 거짓말 헌신을 약속합니다. 헌금 봉헌 후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교회 지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찬송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위선자로 만들기 싫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 하는 어떤 헌신의 약속도 경박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헌신을 약속해야 됩니다. 제가 늘 저희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입이 앞서지 말라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요만큼 하겠다고 하라고. 그리고 그 일을 잘 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하라고. 오늘 설교 본문 14절 15절 두 절에 섬기다라는 단어가 무려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섬기다, 예배하다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종이 될 것인지 누구의 노예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바알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구약시대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어정쩡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서 교회에 와서 투자하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가 다 낭비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반석교회 목사로서 마지막 신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진정 하나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 가져다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신령한 축복들을 아시고 실제로 누리시고 더욱더 사모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섬길 자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의지를 들여서 하나하나 기억하고 되뇌이고 고백함으로써 이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당연히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할 때는 그 대가를 신중히 계산해보고 약속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주일날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 존귀한 말씀이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2021년 내내 묵상하기 원하는 말씀, 생명과 축복의 말씀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헤아릴 수 없지만은 그 말씀을 두고두고 깊이 묵상할 때 오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하해와 같은 그 놀라운 뜻, 그리고 존귀한 뜻들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노라, 전심으로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겠노라, 우리 모두 작정할 때, 믿음으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의지를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초점이 주님에게 분명히 고정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에 고정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고정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